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쿠린 부족의 우준주리 워룽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도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호주 전역에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서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멜번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김하늘입니다. 최근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걱정 많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최근 한 분석에 따르면 평균 임금을 받는 2인 가구가 소득의 약 4분의 1, 21%가량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시드니의 경우엔 임대료로 쓰는 비중이 더 컸다고 하는데요. 평균 소득 가구의 경우 무려 소득의 24%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에서 임대로 살아가려면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도시별로 격차는 있지만 연간 10만 달러 이상은 벌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뉴스 후에 이어지는 익스플레이너 시간에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데일리 오버뷰 두 번째 순서에선 호주의 화재 위험 등급 시스템과 재난 경보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마지막 순서에선 제1회 시드니 한국어 연극 축제 소식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그럼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방송 먼저 뉴스로 시작합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호주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경제 성장률 전망은 유지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해안에서 48시간 사이 상어 공격이 4건 발생하면서 일부 해변에서는 수영과 서핑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호주 정부가 400만 정 감축을 목표로 총기 회수 및 등록 강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고국에서는 총 17개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호주 경제에 대해 고물가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밤사이 공개된 최신 보고서에서 IMF는 호주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이전 전망치와 동일하게 유지했으며 2026년 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호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4%로 중앙은행 목표 범위인 2.2에서 3%를 상회하고 있으며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최소 2026년 6월까지 3%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인공지능 투자 열풍을 주목하면서 AI 버블 붕괴 시 주요국 경제가 긴 조정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최근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도 직면한 공통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정부가 총기 회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늘 오후 통과될 경우 호주에 등록된 총기 400만 정 이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토니 버크 내무장관은 이 법안이 관세 규정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새로운 체계를 바탕으로 총기 소지 허가에 대한 신원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보 및 안보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새로운 전국 총기 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This means our intelligence agencies will get the best information they need.
버크 내무장관은 새로운 시스템이 정보기관이 필요한 최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주고 각 주와 테리토리에서는 허가 소지자의 적격성을 판단할 때 최상의 절차를 통해 허가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당 연립은 이 법안이 농부와 취미 사격인들에게는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 중북부 해안에서 서퍼 한 명이 상어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 48시간 동안 이 지역 해안에서 발생한 네 번째 상어 공격입니다. 부상자는 39세 남성으로 화요일 오전 크레센트 헤드 인근의 포인트 플로머에서 서핑을 하던 도중 상어에게 서핑 보드를 물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드노스코스트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다리에 경미한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는 퇴원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고는 월요일 오후 6시 시드니 북부 해변 맨리의 노스스테인 해변에서 27세 남성이 상어에게 물려 중상을 입은 사건에 이어 발생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상어 공격으로 인해 북부 해변의 수영구역은 향후 48시간 동안 서퍼와 수영객의 출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 해상구조대 스티븐 피어스 대표는 비가 내리면서 상어 출몰 가능성이 더 높아져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water is unsafe at the moment because of the turbidity and just the murkiness of the water.
피어스 대표는 현재 물이 탁하고 흐려져서 수영이나 서핑을 하기에 위험하며 앞으로 48시간 동안 수영이나 서핑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24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상어 출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이는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여러 조치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옛 프레이저 섬인 가리섬 당국이 어제 아침 캐나다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후 딩고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니 관광객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캐나다 출신 19세 이 여성은 아침 수영을 하러 간다고 친구들에게 말한 후 딩고의 공격을 받았는지 익사한 건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은 시신 주변에서 10여 마리의 딩고를 봤다고 진술했지만 사인이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내일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프레이저 코스트 조지 시모어 시장은 채널9과의 인터뷰에서 부검 결과가 사건의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very unusual situation to have, you know, a body on the beach and not know, you know.
시모 시장은 해변에서 발견한 시신의 사망 원인이 익사인지 아니면 딩고 무리의 공격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며 지난 5년간 딩고의 공격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은 25년 만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기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의 수사 범위에서 미진한 부분과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특검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 지방자치단체가 12.3 비상계엄 계획에 동조했다는 의혹, 또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시된 계엄 관련 준비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또 김건희 씨와 그 일가의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또 국정 및 인사 개입 의혹 등 모두 17개 사안이 특검 수사 범위에 담겼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페인에서 지난 일요일 밤 최소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열차 충돌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고속열차 두 대가 충돌한 사고 현장을 방문해 원인 규명에 철저히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스페인에서 1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열차 충돌 사고입니다. 이번 열차 충돌 사고로 120명이 부상을 입었고 스페인은 사흘간의 애도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생존자 수색을 위해 애쓰는 구조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I want to recognize their dedication, their professionalism, and their humanity.
구조대원들의 헌신과 전문성 그리고 인간의 경의를 표한다는 산체스 총리는 이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시기에 그들이 해오고 있는 일에 깊은 공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하는 가운데 덴마크군이 군사 훈련을 위해 그린란드에 상륙했습니다. 미 대통령의 그린란드 점령 사태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있는 나토 동맹과의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북극 군사훈련은 덴마크 정부와 비비안 모츠펠드 그린란드 외무장관의 브뤼셀 회담 이후 추진됐습니다. 모츠펠드 장관은 회담 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the meeting was that Trolls and I achieved some important things with regard to security in the Arctic.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롤스 대통령과 자신이 북극 안보와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라고 말하는 모츠펠트 장관은 북극 안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고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바로 지금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미 항공우주 방위사령부 노라드가 지휘하는 항공기가 곧 그린란드에 도착할 예정인 가운데 노라드는 이번 훈련이 오랫동안 계획된 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군사조직인 노라드의 관할 지역은 알래스카와 캐나다, 미국 본토로 유럽 국가들은 노라드의 군용기 파견 문제와 관련해 회담을 준비하고 있으며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필요시 그린란드의 주권을 수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국의 출생률이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2025년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024년 954만 명에서 지난해 792만 명으로 줄었으며 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5.63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국가통계청 이강 청장은 설명했습니다.
60세. The population aged 60 and above stood at 323.
이 정장은 60세 이상 인구의 3억 2,33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했으며 그중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9%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 경제는 지난해 5% 성장해 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7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994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의 주요 도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오전에 구름 많습니다. 15도에서 낮 기온 26도. 멜번도 오전에 구름 끼겠습니다. 오전 14도, 낮 기온 27도. 브리즈번 대체로 맑겠습니다. 18도에서 31도. 퍼스 덥고 화창하겠고 23도에서 36도. 애들레이드 16도에서 25도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캔버라 오후 구름 많겠고 아침 12도에서 낮 기온 30도. 호바트 수차례 소나기 오겠고 11도에서 21도. 다윈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27도에서 낮 최고 31도. 고국 서울은 내일 북극 한파가 이어지면서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영하 5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홍태경입니다.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데일리 오버뷰로 이어집니다.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익스플레이너와 호주의 화재 위험 등급 시스템, 재난정보 시스템 알아보기, 제1회 시드니 한국어 연극축제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에선 원하는 동네에서 임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벌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2026년 호주 임대시장, 세입자들의 고민은 한층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도심과 프리미엄 지역은 여전히 중간소득 가구에겐 닿기 어려운 반면 중외곽 지역에선 비교적 감당 가능한 선택지도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료가 소득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어디까지가 현실적인 선택인지 판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임대료 부담이 어디에서 가장 커지고 있는지, 또 어느 지역에서 소득이 조금 더 늘어나는지, 2026년 원하는 동네에서 임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벌어야 하는지 익스플레이너에서 짚어봅니다. 익스플레이너. 임대료 상승과 주택 부족이 이어지면서 호주 임차인들은 점점 더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도심과 인기 지역은 중간소득 가구에게 사실상 접근 불가능한 수준이 됐고 중외곽 지역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마저도 임대료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원하는 동네에서 임대로 살기 위해선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기준은 도시마다 얼마나 다를까요? 먼저 전체적인 흐름부터 살펴보면 2019년 이후 모든 수도권에서 임대료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현재 수도권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평균 임금을 받는 2인 가구는 소득의 21.1%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과연 평균적인 부담일까요? 도시별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가장 부담이 큰 곳은 시드니입니다. 평균 소득 가구가 임대료로 쓰는 비중은 24.5%에 달합니다. 반면 멜번은 19.4%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렇다면 멜번은 정말 임차인이 살기 쉬운 도시가 된 걸까요?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공실률이 모든 수도권에서 1.5% 이하로 유지되는 초긴축 시장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지는 줄어들고 임대료는 쉽게 내려가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담은 누구에게 가장 크게 작용할까요? 소득이 낮을수록 충격은 훨씬 큽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는 평균적으로 소득의 약 35%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비싸다는 수준을 넘어 생활 전반이 위협받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임대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어느 정도 소득이 필요할까요? 중간 가격대 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도시별 격차는 매우 큽니다. 시드니에선 연간 약 13만 5천 달러가 있어야 임대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지만 호바트에선 약 10만 달러 수준이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임대 수요와 공급, 토지 가치, 그리고 어떤 형태의 주택이 많은지에 따라 도시별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위 가격보다 저렴한 집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 위치나 공간, 주거의 질에서 타협이 뒤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주택이 아니라 유닛을 선택하면 상황은 달라질까요? 도시마다 그 답은 다릅니다. 다윈, 캔버라, 애들레이드, 퍼스에선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유닛보다 연간 17,000달러에서 24,000달러 이상을 더 벌어야 합니다. 반면 멜번에선 그 차이가 약 900달러에 불과합니다. 멜번의 격차가 적은 이유는 고밀도 아파트 공급이 많고 도심의 고급 유닛 임대료가 주택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도시 안에서 요구되는 소득은 같을까요? 같은 도시 안에서도 동네에 따라 요구 소득은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시드니에선 바우클루스에서 임대 스트레스 없이 살려면 연 51만 달러 이상이 필요하지만 윌못에선 약 8만 5천 달러면 가능합니다. 멜번 역시 투락에선 22만 달러 이상이 필요하지만 멜턴에선 7만 달러 안팎이면 가능합니다. 결국 임대 시장의 격차는 도시 간 경쟁이 아니라 동네 단위로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무조건 부담이 줄어들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CBD에서 30에서 40km 떨어진 지역이 가장 부담이 적은 구간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멀어지면 특히 시드니와 브리즈번에선 다시 임대료가 오르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넓은 주택과 라이프스타일형 교외 지역에 대한 수요가 임대료를 다시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시드니는 이 거리의 대가가 특히 가파릅니다. 도심 인근에서 임대 스트레스 없이 살려면 약 21만 6천 달러가 필요하지만 외곽으로 가면 약 11만 2천 달러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통근 시간과 교통 비용이라는 또 다른 부담을 동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위치, 비용, 시간 중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2026년 임대시장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어디에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은 얼마를 벌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동네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동네를 기준으로 삶의 다른 요소를 조정할 것인지 이 선택은 더 이상 일부 임차인의 고민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호주 가구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 따라 주택과 유닛 간에 큰 격차가 없다는 사실 꼼꼼하게 따져보며 집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1월 20일 화요일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데일리 오버뷰 두 번째 순서로 이어갑니다. 호주에서 산불이 나거나 홍수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사이클론이나 폭풍우, 폭염을 포함한 다양하고 위험한 기상 상황과 관련해 이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의 표준화된 화재 위험 등급 시스템과 재난경보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심각도에 따라 나뉘는 각 등급의 의미와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대응 방식을 알아두면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태경 프로듀서가 정리합니다.
2019년 12월 호주는 블랙 서머라 불릴 정도로 검은 연기가 뒤덮였던 역대급 산불로 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산불이 광대한 호주 땅을 휩쓴 지 불과 몇 주 만에 폭우와 폭풍으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화재 피해를 입은 일부 지역이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소방 및 긴급 서비스를 위한 국가협의회 AFAC의 롭 외부 대표는 30개 이상의 주민 테러토리 긴급 지원 서비스를 통해 자연재해의 잦아지는 횟수와 심각성에 대비해 가장 잘 소통하고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찾는 데 협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Australia is a wonderful place to live and a wonderful place to be throughout the year.
호주는 살기 멋진 땅이고 1년 내내 지내기에 훌륭한 곳이지만 우리는 모든 종류의 재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점점 더 자주 복합적인 재난을 마주하고 있으며 또 재난은 서로 이어서 발생하거나 더 대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서로 자원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은 점점 더 자명한 일입니다.
호주는 최근 재난경보 시스템과 화재 위험 등급을 업데이트하고 단순화했으며 국가적으로 일관된 단계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재난대응기관과 지역사회 모두가 위험의 각 단계별 범주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자연재해 시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화재 위험 등급과 재난경보 시스템은 유사하지만 각 비상상황의 다양한 단계와 위험 상황에 맞게 적용됩니다. 기상청의 국가 지역사회 참여 담당 피오나 던스턴 매니저는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재 위험 등급 시스템은 화재 대비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는 앞으로 다가올 기상 조건과 환경에 대해 얼마나 우려되는지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일 꽤 덥고 바람이 많이 불 예정이며 한동안 비가 오지 않고 풀과 초목들이 매우 건조하다고 예측된다면 이것에 기반해 화재 위험 등급을 결정합니다. 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하게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호주의 재난경보 시스템은 이미 전개되고 있는 비상사태나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화재뿐만 아니라 많은 종류의 자연재해에 적용되는데요. 다시 피오나 던스턴 매니저의 말입니다.
The Australian warning system is designed to incorporate many different types.
호주의 재난 경보 시스템은 홍수, 화재, 사이클론, 폭염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 경보를 통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피해 위험도에 따라 경고 등급을 제공하는 단계별 시스템이 있습니다. 즉 재난 상황 이전과 진행 중이냐에 따라 다른 단계가 적용됩니다.
2020년 10월에 도입된 전국 호주 재난경보 시스템은 세 가지 색상의 코드 범주로 나뉩니다. 반면에 2022년 9월 새롭게 개정된 화재 위험 등급 시스템은 네 개의 색상 코드 범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FAC의 롭 외부 대표의 설명입니다.
It's replacing a system that was almost 50 years old.
새롭게 개정된 화재 위험 등급 시스템은 거의 50년이 된 시스템을 대체한 것이며 사회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훨씬 더 간단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사람들이 필요할 때 해야 할 행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말 간단한 언어를 이용한 새롭고 단순한 4단계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지방 소방 서비스의 엘리자베스 고 장기 자원 봉사자는 이러한 경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경보가 발령돼도 대피하지 않거나 또는 경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너무 늦게 대피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매우 강력한 화재 때 이 사람들을 함께 돌봐야 하는 상황을 가져옵니다. 즉 실제로 이로 인해 소방 인력을 소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사람들을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일까지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화재 위험 등급 시스템은 서로 다른 재난 대응기관과 기상청이 수집해 통합한 최신 과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화재 위험 등급 시스템의 첫 번째 단계는 보통으로 녹색입니다. 이는 계획하고 준비할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단계는 높음으로 노란색이며 행동할 준비를 하세요라는 의미입니다. 외부 대표는 녹색과 노란색 등급이 발령되는 동안 지역사회는 기상 상황에 대한 정보에 귀 기울이고 상황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 긴급 서비스를 잘 지켜보도록 권장한다고 설명합니다.
호주에서는 항상 주변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화재 발생은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날에는 행동할 준비를 하세요 단계를 발령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이를 좀 더 인식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날씨를 한 번 더 확인하거나 당국의 웹사이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당일에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재 등급에서 가장 높은 두 가지 단계는 주황색인 심각 단계와 빨간색인 재난 수준 단계입니다. 외부 대표는 심각 단계가 생명과 재난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재난 수준 또는 적색 단계는 생존을 위해 산불 위험 지역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행동을 취하라는 것은 정말로 당일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재 상황이 극단적인 수준에 도달했을 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만약 그 상황에서 화재가 시작된다면 통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것인지, 산불 생존 계획이 무엇인지 또는 그 장소에 더 머물 것인지, 더 안전한 곳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부 대표는 산불 생존 계획과 대응 방식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말합니다. 인구가 집중돼 있는 일부 지역은 더운 계절 동안 화재에 취약한 반면 호주 북부와 같은 다른 지역은 겨울 동안 화재를 경험합니다.
개개인마다 또는 집의 위치나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만약 극심 단계의 발령 예보를 들은 상황에서 자신이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있다면 스스로 산불 생존 계획을 세워야 하고 대피하기로 선택할 것인지 어느 하나의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산불이나 기타 위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3단계 호주 재난경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1단계는 노란색인 권고 단계로 위험이 시작됐다는 뜻이지만 당장의 위험은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오렌지색으로 주시 및 행동 단계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러분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빨간색 긴급 경보인데 이는 여러분이 위험에 처해 있고 행동을 늦추는 것은 본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던스턴 매니저는 각 경보 단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한 비상사태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고 말합니다. 홍수나 화재의 경우 대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경보가 극심한 더위나 우박으로 인한 것이라면 대피소를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과 가족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가족들과 의논하는 것은 어떤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경우 어떤 대처 방법을 취할 것인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또 무엇을 가져갈 것인지 애완동물이나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 이 모든 논의는 실제로 재난 상황이 발생해 공식적인 경보가 발표되기 훨씬 전에 이미 마무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웹 대표는 모든 사람들이 지역 긴급 서비스에 연락해 자신의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별 유형에 대한 정보를 알아놓는 것이 좋다고 강조합니다. 홍수 피해를 입으셨나요? 폭풍 피해가 있었나요? 아니면 화재가 발생했나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노력을 들여야겠지만 해당 지역의 위험 요소를 파악해 놓는 적은 노력만으로도 여러분의 생명을 실제로 구할 수 있습니다.
네, 호주에선 홍수, 폭염, 산불 소식에 늘 귀를 쫑긋 세우게 되는데요. 심각도에 따라 나뉘는 각 등급의 의미와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대응 방식을 알아둬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응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데일리 오버뷰 마지막 순서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연극은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며 이야기를 만나는 예술이죠. 그 특별한 경험을 한국어로 시드니에서 하나의 축제로 만나는 무대가 열립니다. 오는 1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캐스릴 파이오니어 극장에서 열리는 제1회 시드니 한국어 연극축제. 한국에서 초청한 작품과 현지에서 제작한 작품까지 총 4편의 연극이 무대에 오릅니다. 모든 공연에는 영어 자막이 제공돼 현지 관객과 2, 3세 한인 관객까지 함께 초대합니다. 한국과 호주 창작자들이 함께 만드는 이 특별한 무대.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에서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유화정 프로듀서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연극은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며 이야기를 만나는 예술이죠. 무대 위 배우의 떨림, 객석의 침묵과 웃음까지 그날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경험이라는 점에서 연극은 늘 특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연극을 한국어로 시드니에서 하나의 축제로 만난다는 건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2026년 새해 한우 문화교류의 새로운 장을 여는 특별한 연극 무대가 펼쳐집니다. 제1회 시드니 한국어 연극 축제. 오늘 저희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스튜디오에 그 축제를 만들어가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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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한 분씩 간단히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극단 더 스테이지에서 진행하는 시드니 한국어 연극 축제는 총 4편의 작품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초청한 인형극 내 친구 송아지와 뮤지컬 인사이드 미 두 편, 현지에서 직접 제작한 연극 아트, 연극 엄마는 50의 바다를 발견했다가 있고요. 저는 그중에 연극 엄마는 50의 바다를 발견했다의 연출 김희진입니다.
저는 성함을 먼저 소개를 안 하셔서 깜빡 잊으셨나 했더니 마지막에 연출 김희진입니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는 50의 바다를 발견했다 해서 엄마 역을 맡은 배우 이정아입니다.
네.
예. 저는 한국에서 연극을 전공하고 민중극단 뮤지컬 컴퍼니 에이콤에서 활동을 했고요. 이민 온 후 무대를 떠나 있다가 23년 만에 작년부터 시드니에서 작품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려웠지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네 그리고
호주 시드니에서 더 스테이지라는 단체를 운영하며 공연 기획을 하고 있는 김진욱이라고 합니다. 더 스테이지는 2023년 말에 설립되었고 2024년엔 연극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2025년에는 W 뮤지컬과 협업해 가족 뮤지컬 구름빵을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공연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과 호주 창작자들이 함께 만드는 무대로 제1회 시드니 한국어 연극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 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자, 제1회라는 표현에서 이번이 끝이 아니라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연극 한두 편의 무대가 아니라 축제라는 형식을 선택하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한두 편의 공연이 아니라 축제로 기획한 건 꾸준히 공연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2018년도에 호주 한인 극단에서 그리스 뮤지컬을 처음 제작하며 배우로 참여한 이후 여러 공연 행사 제작에 참여하면서 시드니 내에서 가장 큰 부대로 느껴졌던 부분, 동시에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기획과 행정적인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호주와 한국에서 지원 사업을 신청해보고 한국어로 진행되는 공연에 영어 자막을 직접 제작하는 등 공연 기획의 여러 요소들을 시도해보고 배워보고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극단의 작품들 뿐만 아니라 호주 내에서 한국의 작품들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프로젝트들의 여러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공연을 올리는 일뿐 아니라 지원사업 신청이나 영어 자막 제작처럼 공연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구조와 환경을 함께 고민해오셨다. 아, 참 인상적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 초석을 다지고 계신 거네요.
네, 더 많은 분들이 무대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리고 꾸준히 공연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공연 제작에 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더 좋은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했을 때 시드니에서도 더 좋은 작품들을 제작함과 동시에 초청을 통해서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병행해보자는 생각을 해오고 있었고 아직 부족한 게 정말 많지만 정말 최소한의 여건이 되었을 때 도전해보자 라는 마음에 이번 시드니 한국어 연극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게도 힐스샤이어 카운슬에서 제작비 일부를 지원을 받기도 하고 현지 단체들의 도움 그리고 가장 중요한 2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네 가지 다른 작품이 무대에 오를 수 있게 열심을 다하고 계셔주시는 많은 팀원분들 덕에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번 축제 한국과 호주의 창작자들이 함께하는 축제다 보니 어떤 작품을 무대에 올릴지 그 작품 선정에도 고심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네, 초청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기획을 결정하면서 시드니 연극제라는 이름으로 먼저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 시드니에서 원래 사용해온 플랫폼을 통해 홍보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받아 총 42작품 신청을 받게 되었었고요.
네.
그리고 8월 말 일주일 동안 한국 일정을 다니면서 1차적으로 선정된 극단분들을 먼저 뵙고 또한 한국에서 연극제를 기획해온 기획자분들을 뵙고 많은 조언을 받고 돌아온 후에 팀원들과의 상의 후 초청 작품들을 선정하게 네.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시드니에 계신 관객분들께서 좋아해 주실 선물이 될 것 같은 작품들 그리고 각기 다른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로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2주간의 축제 기간 동안 총 4 작품들로 공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심 끝에 선정된 4 작품 각각 어떤 색깔과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이번에는 대표님 말고 엄마는 50의 바다를 발견했다의 엄마 이정아 배우님께 여쭤볼까요?
네. 이번 연극 축제의 마지막 작품인 드니즈 살렘작 엄마는 50의 바다를 발견했다는 프랑스는 물론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공연되어 사랑받는 작품입니다.
네, 그렇죠. 예.
이 작품 초연 때 제가 20대 초중반쯤 박정자 선생님의 공연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 버킷리스트 작품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어느새 세월이 흘러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네. 영광스럽고 또 잘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아, 또 시드니에서 제작되는 또 하나의 작품으로 아트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작품 역시 초연 때 대학로에서 보고 별다른 장치나 도구 없이 배우 셋이 이끌어가는 연극의 진면모를 보아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유쾌한 웃음과 함께 우정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공감을 전하는 작품으로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 작품이 남자 배우 셋이 나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네. 아,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데 남자 셋이 모이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저 보고 싶네요.
네.
네. 김희진 감독님께서 그럼 나머지 작품들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네. 저는 앞서 선배님께서 저희 작품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한국에서 초청한 작품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인형극 내 친구 송아지는 소나기로 유명한 황순원 작가의 송아지가 원작입니다. 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사람과 동물의 애틋한 우정을 그린 가족 인형극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호주에서 나고 자란 제 아이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작품이고요.
네, 여기도 엄마의 마음으로.
맞습니다.
네.
예, 그 따뜻한 한국 정서와 더불어서 전통미까지 찾아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하나는 뮤지컬 인사이드 미인데요.
아, 뮤지컬.
네. 네. 이 작품은 이미 대학로에서 1000회 이상 공연된 뮤지컬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화제성이나 작품성으로는 인정받은 작품이 아닐까 싶고요.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요즘 소셜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완벽한 내가 아니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감동적이면서 아주 유쾌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작품 모두 한국이 아닌 시드니에서 볼 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작품의 장르와 세대가 정말 다양하게 무대에 올려지는데요. 특히 이번 모든 공연에 영어 자막이 제공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호주 현지 관객의 반응이나 또 공연 분위기에는 어떤 변화를 만들 거라고 보시나요, 대표님?
그동안 한류라고 하면 K-POP이나 K-드라마처럼 이미 익숙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인식되었던 게 사실인데요. 한국어 연극은 상대적으로 낯선 장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제가 시드니에서 공연 제작을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열심을 다했던 부분 중 하나가 영어 자막이었던 것 같아요. 시드니에서 제가 제작에 참여했던 한국 연극 뮤지컬 작품들의 영어 자막은 제가 직접 제작해왔었는데 영어를 사용하는 현지 관객분들이 작품을 이해하는 유일한 통로인 만큼 더 비전을 가지고 임해왔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시도로 작년에 제작했던 구름빵 같은 경우엔 대사 가사를 직접 영어로 번역 후 영어 공연팀을 따로 준비하여 공연을 올리기도 하고요. 이어서 이번 축제에서도 언어의 장벽 때문에 망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연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영어 자막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는 선택이고요. 또한 시드니 현지 극단들과 감독님들을 초청해 한국만의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는 자리로 기획해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하나 덧붙이자면 네? 한국어를 배우고 있거나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지만 연극은 처음인 호주 현지 관객들 그리고 이곳에서 자란 2세, 3세 한인 관객들에게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어떤 작품의 메시지가 닿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네. 우리가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않아도 몸의 움직임, 음악, 무대 에너지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는 걸 이번 축제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경험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영어 자막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현지 관객까지 무대 앞으로 초대된다고 하니 이번 축제가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잠깐 여담인데요. 앞서 우리 김진욱 대표님께서 구름빵 공연 얘기를 하셔서요. 저희 SBS 오디오 책갈피에서 매주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읽는 책을 매주 소개하고 있어요. 네, 한 번은 베키나 작가의 구름빵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마침 그 구름빵이 시드니에서 공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반가웠고요. 네. 그게 뭐가 작은 인연이 됐을까요?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 네. 여담이었습니다. 네, 이제 곧 막을 올릴 이번 축제 공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1월 27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 카스힐에 위치한 파이오니어 디어터에서 제1회 시드니 한국어 연극 축제의 막이 오릅니다. 한국에서 초청하는 인연극 내 친구 송아지와 뮤지컬 인사이드 미는 평일 저녁 7시에 그리고 시드니에서 제작하는 연극 아트 그리고 엄마는 50의 바다를 발견했다는 주말 4시와 7시 공연으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에요.
네.
정말 한 작품도 놓치지 마시고 와주셔서 응원해 주세요. 이무인 생활에 지친 여러분께 삶의 초콜릿 같은 달콤함을 선물해 드릴 겁니다.
마지막 부분은 마치 연극 대사가 네, 우리 네. 이정아 배우님. 네. 50의 바다를 발견했다를 제일 또박또박
강조하면서.
네. 자, 이렇게 막을 올리는 이번 제1회 시드니 한국어 연극 축제. 제1회라는 이름에는 분명히 다음을 향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무대를 기다리고 계실 관객들이겠죠. 끝으로 김진욱 대표님, 이번 축제를 기다리는 관객분들께 초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보다 호주에 계신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배우분들부터 소품, 무대, 조명, 음향, 여러 요소요소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감독님들과 스태프분들까지 한국에서도 호주에서도 많은 분들이 노력하며 작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관객석을 꽉 채워주시고 이번 축제를 통해 무대에 오르는 작품들을 사랑해주시는 것만큼 큰 응원이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멜버른, 캔버라 등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공연을 찾아주시는 관객분들이 계시고요.
네.
이후에도 저희뿐만 아니라 호주 시드니에 있는 여러 공연팀들의 공연과 행사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더 스테이지의 김진욱 대표, 김희진 연출 감독, 그리고 이정아 배우님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과 호주 창작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제1회 시드니 한국어 연극 축제. 많은 분들의 관람과 응원 속에서 뜻깊은 첫 무대가 펼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화정이었습니다.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SBS 한국어 방송에선 다양한 소식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순서 익스플레이너를 통해 원하는 동네에서 임대로 살기 위해선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알아봤고요. 이어서는 호주의 화재 위험 등급 시스템과 재난경보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회 시드니 한국어 연극축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SBS 오디오 앱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후 4시에 SBS 3 라디오에서 생방송됩니다. 끝곡으로 이지의 케이크 들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홍태경, 저는 김하늘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주세요.